오늘 제목 보시면 히브리서 산책입니다. 이제 히브리서를 시작한다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산책이라 했습니다. 산책이라 한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책을 하다 보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유난히 산 속에만 있었던 작은 꽃을 볼 때가 있고요. 그리고 이 도시에서는 들리지 않았던 새소리가 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평소에 봤더라면 정말 싫어했을 텐데 또 산속을 걷다가 이슬에 젖은 거미줄, 거기에 있는 거미를 볼 때 유난히 예뻐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산책의 특별한 맛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책길을 걸으려 합니다. 히브리서 많이 읽으셨고 또 좋아하는 책이지만 보지 않았던 부분, 보여지지 않았던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너무 세세한 것들에 집중하다 보면 전체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산길을 걷습니다. 하지만 내가 베어 마운틴을 걷고 있는지 백두산을 걷고 있는지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무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숲을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어느 산에 거하고 있는지. 그래서 히브리서의 전체적인 맥락, 큰 틀의 주제를 놓치지 않고 그 틀을 잡고 여러분과 함께 히브리서를 읽어내려갈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졌을 때 당시에는 주후 69년 또는 70년까지 역사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떤 때인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했고요. 예루살렘이 멸망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초대교회, 첫 번째 교회들이 큰 핍박과 박해가 있어 어려웠을 때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박해가 있다. 그러면 성도 입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어렵지요. 그래서 신앙이 흔들리고 변절과 배도가 심각해진 때가 바로 히브리서가 쓰여져 있던 때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는 이렇게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격려의 말씀, 때로는 심각하면 경고의 말씀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이름이 히브리서인가? 아마도 수신자가, 이 편지를 받는 대상자가 히브리인, 유대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히브리서는 참 수수께끼와 같은 책입니다. 누가 썼는지, 또 누구를 위해 썼는지, 어떠한 것인지 도무지 아직까지 밝혀낼 수가 없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그러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것은 알 수 없고 알 수 있는 것은 핍박과 위협 때문에 신앙을 버리려고 했던 성도들에게 참 신앙이 무엇이며 또 신앙을 지키며 살아왔던 선조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책입니다. 이 믿음의 편지를 통해서 핍박과 고난은 아닐지라도 정말 그보다 더한 이 시대에서 신앙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이때에 이 히브리서가 우리의 영성을 지켜주는 참 좋은 믿음의 권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산책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요? 그러면 이제 1장부터 시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십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아멘. 자, 1절 보시면 히브리서는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가 왜 히브리서 시작이냐 하면 성도의 신앙이란 하나님의 계심을 먼저 믿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가? 이 의문으로 시작하는 성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신앙이란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을 확신하며 시작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그 말씀을 증거하였는가? 성경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라고 했습니다. 여러 부분이란 사람들을 택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을 택해서 전하기도 했고요.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제도를 통하여서 그 제도를 통하여서 말씀이 증거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어떤 역사의 사건을 통하여서 역사적으로 전혀 예측할 수 없었는데 그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여러 부분이고요. 또 여러 모양도 있습니다. 요셉과 다니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꿈으로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모세 같은 경우에는 직접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셨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스겔과 같은 선지자에게는 그발강가에서 환상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주시다가 finally, 마침내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은 무엇인가? 2절에 보니까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아들은 누굽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전달합니다. 즉,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전체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하려고 구약 전체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을 지키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거센 유혹에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이른비 예배에 나와서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여지시고 그분이 생각에 담겨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전체를 읽어보면 두 가지 핵심 구절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제 쭉 읽어보면 3장에 나오는데요. 3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고요. Fix your thought o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내 안에 픽스하라라는 겁니다.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우리의 모든 마음이, 생각이, 우리의 눈동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포커스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나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디렉션이 중요합니다. 우리도 어디를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교회도 전심전력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이 혼란할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세상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요. 이제는 이단이 우리를 괴롭히더니요. 지금은 이단에 이단이 나온 거 아시죠? 얼마 전까지 기독교를 위협하던 이단이 있었습니다. 세 글자였는데 신천지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이 신천지에 이단이 나왔습니다. 전능신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교회를 줄임말입니다. 이 이단이 어디서 출생했느냐? 중국입니다. 중국은 하다하되 모든 짝퉁을 만들어내는데 이제는 이단의 짝퉁까지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세력이 아주 무섭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포악합니다. 세상은 다양한 진리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전능신교는 다양한 구원의 길이 있다고 모든 사람들을 포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이룰 수 있고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흔들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여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일본과 한국 여행을 했습니다. 두 가지를 봤습니다. 일본에 갔더니 쓰레기통이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거리가 깨끗했습니다. 한국에 갔습니다. 몇 미터만 가면 쓰레기통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길거리는 쓰레기장이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게 생각의 차이구나. 문화의 차이구나. 생각은 그 사람의 언어와 인격과 삶과 행동을 지배합니다. 추하고 더러운 생각을 가지면 아무리 깨끗하고 좋은 집에 있어도 더러운 말과 행동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깨끗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비록 내가 처한 환경이 추하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말과 행동이 아름다울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동의가 되십니까?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가만 보니까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제일 먼저 어디를 공격하는가?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더라고요. 환경을 먼저 공격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 악한 생각을 접붙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조금씩 내 마음을 생각을 통제하고 지배해버립니다. 그래서 환경이 전쟁터가 아니라 내 마음이 전쟁터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느냐, 악한 마귀의 마음을 갖느냐, 치열한 싸움이 붙는 곳이 이곳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생각에 틈을 내면 우리의 사고에는 혼돈이 찾아옵니다. 분열이 생깁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우선순위가 혼돈이 돼버리고 흔들립니다. 우선순위가 흔들리게 되고 가치가 혼돈되니까 내 마음에 생기는 것은 미움입니다. 분노입니다. 파괴입니다. 그래서 비방하게 되고 오해하게 되고 인내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제일 먼저 허락하신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닙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내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내 마음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마음이 강해지면 골리앗도 무섭지가 않습니다. 세상은 참 만만하지 않은 골리앗입니다. 환경이 힘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하면 그 골리앗을 이기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마음은 지금 누가 지배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 생각은 어떤 것이 장악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생각을, 모든 마음을 예수님께 고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예배자입니다. 배의 키를 고정시켜 놓으면 한 방향으로 갑니다. 예수를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께 생각을 고정시켜 놓으면 우리는 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혹이란 무엇이냐? 생각이 고정되지 않는 겁니다. 자꾸 다른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고정되지 않는 마음에서 유혹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고와 생활이 예수님께 고정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다른 것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께 고정되지 않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셨는데 먹음직해 보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고정되지 않으니까 교회 생활하면서도 아, 우리 한번 용한 사람이 있다는데 기도받으러 가볼까? 하다 하다가 이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점도 보러 가자라는 겁니다. 요즘 개척하면 그런데지요. 어느 터가 좋은지 점 한번 보고 개척하자 그런대지요. 이렇게 세상이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의 생각을 못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굳게 닫혔던 창문을 열어젖히고 햇볕을 받아들이듯이 예수님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절은 본체의 형상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계속 하나님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요, 천사보다 귀한 자요 강조한 것은 그분이 운영자이시다라는 겁니다. 본체의 형상, 운영자란 뜻은 모든 것을 확보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을 확보하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다사다난합니까? 분명한 것은 앞으로도 더 그럴 거다라는 겁니다. 경제, 정치, 사회는 불안하고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물 위를 걸었습니다. 누구나 다 바라보면 그렇게 되느냐?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자들도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유령이라 그랬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다른 얘기했습니다. 주여, 만일 주시든 나를 명하사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베드로가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그 마음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다른 것이 눈에 띄지 않고 다른 생각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가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는 것조차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으니까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적은 그렇습니다. 주님께 내 모든 삶이 고정되어 있을 때 우리의 삶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기적은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내 방식을 버려야 됩니다. 내 사고방식, 이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했던 그물질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기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란 그런 곳 아닙니까?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나갈 길이 없습니다. 혼돈을 극복할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경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까? 사람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어야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교회에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한번 물 위를 걸어보십시다. 지금까지 우리 물 위를 걸어왔잖아요. 물 위를 걸으면서 그물질하던 습관을 버려보았잖아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걷다 보니까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것이 달라졌습니다. 아직도 물 위를 걷지 못하는 동료 제자들이 눈에 보이고요. 주님밖에 안 보였는데 이제는 파도도 보이게 됩니다. 그 순간 상식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믿음이 아니라 상식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물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베드로는 수영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바다 위에도 충분히 헤엄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에 보니까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begin to sink, 점점 가라앉았다라는 겁니다. 뭘 봤기 때문에요? 바람이요. 왜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까? 예수를 바라봤기 때문에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폭풍을 예수님보다 크게 보았습니다. 환경을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러더니 평생 수영했던 그것도 하지 못하고 가라앉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생각이, 마귀의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생각만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그랬었는데, 우리도 점점 부흥이란 걸 올라와서 보니까 점점 다른 게 눈에 보이는 모양입니다. 점점 이성이, 점점 다른 생각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앙생활을 운동선수가 어떤 목표를 향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땀을 흘리며 뛰어가는 것 같다고 비유했습니다. 어디를 향해서요? 목표를 향해서요. 그럼 우리 성도들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그분을 향해서 세상과 싸우고 나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는 것. 그래서 고난이 있어도 오해가 있어도 시험이 있어도 자꾸 넘어져도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이 신앙 생활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다고 바울사도는 우리에게 가르친 바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목표는 교회 다니는 것이 되지 마십시오.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표이자 결승점입니다. 운동 얘기했으니까 조금 더 하겠습니다. 운동 경기 보니까 두 그룹이 있더라고요. 운동에 참여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를 관람하는 관람자가 있습니다. 숫자적으로 따져보면 우리 숫자 좋아하잖아요. 누가 더 많은가? 운동 선수가 많은가요? 관람하는 관람객이 더 많은가요? 숫자는 관람객이 훨씬 많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가 끝나면 이기는 팀이 있습니다. 선수가 상을 받는가요? 관람객이 상을 받는가요?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그 경기를 뛰었던, 땀 흘렸던 선수가 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참 부흥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부흥은 선수들이 부흥했을까요? 관람자가 부흥했을까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경기에 참여하는 운동선수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인은 관람자가 아닙니다. 실전에 참여해서 땀도 흘리고 피를 흘려가며 때로는 다칠 수도 있으며 혼신의 힘을 다해서 뛰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상처도 있습니다. 시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라면 그 시험, 그 상처 충분히 극복하며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두 가지 방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로고의 의미 다 잊어버리셨을까 봐요. 왜 로고가 두 불빛이냐? 하나는 은혜 받는 거고요. 하나는 말씀으로 채우자라는 겁니다. 둘 다 동일합니다. 받아야 됩니다. 둘 다 동일합니다. 흘려보내야 합니다. 받은 만큼 흘려보내고 또 말씀도 내가 안 만큼 받은 만큼 나누어 주어야 그 말씀이 말씀의 은혜가 채워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자 그 마음으로 10년 전에 저 로고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시작했던 것입니다. 두 불기둥입니다. 그렇다면 사모해야죠. 은혜를 사모해야 받게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셔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상한 심령, 잘 안 보이시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은 broken spirit이라고 했습니다. 상한 심령이라 라는 것은 마음을 비우자라는 겁니다. 마음을 비우자라고 하는 것은 사모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 빈 마음으로 사모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겸손이죠. 하나님 내가 다 하겠습니다. 나만 있으면 됩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것이 겸손의 영성입니다. 겸손은 남이 나를 평가하는 것에 참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면 겸손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은혜를 사모함이 있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궁수는 활을 쏘는 사람이요. 활을 잘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퀴즈를 낼까요? 뱃사공은 무엇을 잘 다루어야 하죠? 배입니다. 아침이라 생각이 안 나지만. 그러면 기장은 무엇을 잘해야 될까요? 비행기를 잘 움직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마지막 퀴즈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우리는 무엇을 잘 다룰 수 있어야 할까요? 교회 다루지 마십시오. 나 자신이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다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은혜를 갈망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은혜가 쏟아지실 수 있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예배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일터에서 가정에서 예배 드리십시오라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도 예배의 인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래 참는 인격, 절제하는 인격, 사랑하는 인격, 주만 바라보는 인격, 이것이 삶의 현장에서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산책하면서 깊이 생각하십시다. 여러분 왜 산책합니까? 생각하려고요. 생각 없이 바쁜 유혹의 삶에서 산책해 주는 묘미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생각하면 닮습니다. 바라보는 대로 닮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큰 바위를 바라보다 큰 바위 얼굴이 되었던 소설 속 주인공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만 생각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과 언어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 보러 교회에 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는 예수님 보러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잘 지키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 믿음을 지켰던 선배들의 이야기가 히브리서입니다. 이 믿음의 편지를 통해서 뉴욕에서 순결한 신앙을 지키며 살고자 애쓰는 우리 하은교회 예배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히브리서 산책을 시작하였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 생각에 내 마음에 고정되어서 주께로만 목표를 삼고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인격이, 성품이, 우리의 언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신앙을 지키기 참 힘든 이 세상에 오직 믿음을 지켜가며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 시대에 참 좋은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